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전반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 때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 때는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관주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책 제목이죠. 아마 10년도 훨씬 전쯤인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미국 LA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죠. 뭐 초대형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2만 명 넘게 모이니까요. 한국인들도 많아가지고 한국어 예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들백 처치,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고렌 목사가 쓴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의 결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측면에서인데요. 근데 이 책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가혹하게 비판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다 싶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이 칼빈주의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칼빈주의자 비판하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교리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교리 중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교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여러 상황 가운데 늘 적절한 비유로 들려주셨지 그 상황에 어떤 교리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당장 서점에 가보면은 정말 종이 낭비다 싶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세속적인 자기 개발 서적하고도 이렇게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목적이 중요한가를 다루며 시작합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 1문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맞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다들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나 보네요. 목적을 묻는 거죠. 존재 이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도요.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물음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왜 태어나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목적.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이 축과하는 것. 그 까닭은 우리가 개혁파의 이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나가셔가지고 이 교황의 권위 아래서 이 사제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성당에서 신앙생활 해야겠지요. 특별히 이 개혁파 가운데서 장로교회의 근본적인 이 교리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더 기념하면서 공부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영국에 살고 있으니 얼마 더 와닿습니까? 영국 그 시내만 나가도 가장 그 상징적인 건물이지요. 그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과 그 뒤에 대성당.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쯤에 그 대성당에서 작성된 이 교리서가 온 세계의 장로교회와 이 수많은 개혁파 교회들의 근본적인 신앙고백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음량 없는 인물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특별히 참 좋아하는 영국의 위인 가운데 한 명이 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물론 그 군사적대에 대한 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저는 참 그 인물을 좋아합니다.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의회들을 지날 때마다야 그 올리버 크롬웰의 동상을 쳐다보는데요. 볼 때마다 제 머릿속으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철기군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이 청교도 혁명 배울 때 이 크롬웰의 철기군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언사이드라고 합니다. 아이언사이드. 이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를 아이언사이드라고 불렀지만 훗날 크롬웰을 갖다가 사람은 그 크롬웰을 갖다가 별명을 붙여서 아이언사이드라고 불렀지요. 이 아이언사이드 하면은 철과 같이 강인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왕당파가 이 돈도 많고 이 기병들을 잘 훈련시켜놨지 않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크롬웰이 기병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철과 같은 이 기병대였다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철기군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튼 이 아이언사이드 이 철기군을 이끌고 이 크로멜이 왕당파를 물리치고 이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키고 국왕 대신에 자신이 호국경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죠. 되어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크로멜 그 캠브리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대학도 캠브리지를 나왔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캠브리지에서 약간 떨어진 그 헌팅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 동네 그 웬만한 가게에는 보면은 그 크로멜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크로멜 카페, 뭐 크로멜 바, 크로멜 뮤지엄, 크로멜 널싱홈.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크로멜 레이크, 뭐 온통 그 크로멜 천지인 동네가 그 캠브리지 뒤에 그 헌팅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영웅이니까요. 크로멜이 거기서 이 철기군을 조직했는데 그의 훈련 방식에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회와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 아이언사이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가 되어야 하지만 단한 분,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이 그 군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철기군 뭐 행진하면서 찬송가 불렀죠. 물론 이 독재자라는 오명을 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멜이라는 걸출한 인물,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인물을 통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완수하십니다. 당시 그 찰스 1세를 비롯한 권력자들, 뭐 로마 가톨릭 수호하고자 했지요. 뭐 권력자가 사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가톨릭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지금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평신도들이 그 가톨릭에 그렇게 매력을 느낄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성당 다니는 평신도만큼 정말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 운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뭐 신분을 뭐 마음에 안 든다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미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뭐 성당 가서 뭐할수 있는 거 없어요, 평신도가. 결정권이 있길 합니까? 크로멜은 이 비성경적인 이런 모든 교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1641년 5월 3일 웨스트민스터 하원에서 그 연설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황주의와 교황주의자들의 변신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연설하지. 이 올리버 크로멜의 이런 보고가 있었기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잉글랜드 성공회는 5년 가까이에 걸친 합의 기간을 걸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서는 온 세계 이 개혁교회들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도 그거를 교회 정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어디 다른 데 출퇴하셔가지고 교회 가셔야 되면요, 뭐딱두개 정도만 따지셔야 돼요. 뭐 성경 66권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는가. 적어도 이두 가지에 대한 인정이 있는데 뭐 이단인 곳은 없습니다. 뭐 이단일 수가 없지요. 올리버 크로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겠지만요, 우리는 그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에 그 역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가 뭐 얼마나 정착된 사회입니까? 1600년대. 다들 뭐 왕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뭐 너무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크로멜은 당시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개혁파 신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알았습니다. 이 개혁 신자들, 이 청교도인들의 억울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썩어버린 가톨릭을 영국에서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을 꿈꾸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 철기군을 조직하게 하였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이온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대소열이 문답이 작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소열 문답 1문 들여다보면 그저 넘어갈 수 없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던 청교도들과 성공회 목사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올리버 크로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지나갈 때마다 그 동상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사당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지나가면은 울타리 정문 옆으로 울타리 딱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동상 딱 하나입니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크로멜 동상. 나머지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 동상 그 바깥에 있는 동상이죠. 그죠? 울타리 안에는 유일하게 그 올리버 크로멜 동상 하나 딱 서있지요. 밑에는 사자 한 마리 딱 누워있고 오른손에는 긴 칼을 딱 쥐고 왼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예, 성경책. 예,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그 성경책이 그 보통 성경책이 아니라 뭐라 적혀있냐면 홀리 바이블 164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41년 크로메리 의회에서 이 가톨릭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날이기도 하죠. 영국 종교계의 상징입니다. 국회의사당 옆에 홀로 딱서 있죠. 관광객들 모시고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매번 그 빅벤에서만 사진 찍지 말고요. 그 의사당 정문 옆에 좀 크로멜 동상에서도 이 사진 찍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핑곗거리가 생기지요. 영국의 개혁 정신,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도 알려주시고. 사실 우리 신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알려주시고. 아, 성당에는 이런 거 없지? 한번 해주시고. 성당에는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서 나온 거니까. 크로멜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권력을 잡은 말년에 뭐이 독재의 길을 가면서 타락했지만, 그가 인생의 절정기에 잡았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썩은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고, 핍박받는 이 참신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 이 화려한 왕당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크로멜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뭐 영국 사람들 뭐다 가톨릭이었겠지요. 무조건 군대의 숫자만 늘리자고 아무나 군대에 편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고 삶의 자세가 이 성실한 자들만 이 아이언 사이드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숫자 불리고 세 불리는 것이 목적 아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목적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철저했냐 하면은 그 크리스마스도 못 지키겠습니다. 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 미신적인 요소라고. 우리도 알지요. 뭐 우리가 뭐 우리도 뭐 그날이 뭐 진지하게 예수님 생일이다 해서 지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날 한번 그냥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따르지. 뭐 우리도 별다른 이유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다가 그 외에 다른 이유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 전혀 엉뚱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미신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의도로 그날을 기념하면 그만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되게 엄숙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회파는 그 왕당파를 제압하고 나서 이 의회를 장악하고 성탄절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 리고레 목사님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바로 내 삶이 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치장하고 자기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 살아가고요. 자기 치장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 존재가 엄청 작잖아요. 얼마나 뭐 연약합니까?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동차에만 툭 부딪혀도 죽을 수 있는 이 연약한 게 사람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요. 거기서 사람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재 크기만큼 우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서는 우리는 허망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 존재보다 훨씬 더큰 목적을 바랍니다. 오히려 우주보다 더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람 늘 허무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대해 뭐 반대하지. 그런 목적을 부정하다 보니까 뭐 자기 스스로도 이 노벨 수상자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그 수상하는 거 거부합니다. 우리들은 하늘 한번 쳐다보라 하지. 그곳에는 하늘에는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비꼬지. 아마 하나님은 외출 중이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외출 중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보다 훨씬 더큰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삶의 이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언급했지만, 그 월요일날, 제가 그 참, 그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도 그 네팔 선교사님 한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날 그 우리 한국에서 그 네팔의 노동자가 자살하면서 남겼던 쪽지, 27살 된그 가장이 돈 320만 원 아내와 그 여동생에게 남기면서 자살을 하면서 그 공장에서 힘든 일과 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운명을 이렇게 편지에 적으면서 했던 것. 그러면서 그 사람 했던 말이, 내가 살아갈 의미를 모르겠다 해놨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 의미 모르지. 하루 종일 공장에 갇혀갖고 뭐 똑같은 거뭐 이래 찍어내는 일뭐몇달 동안 해보면 그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 이국 땅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살로 삶을 망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그 네팔이란 나라를 이렇게 가깝게 푸자, 품어보자 이렇게 최근에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 네팔 노동자의 죽음이 참 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내 스스로의 목적이 되면은 그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거든.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 따지고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큼 사실 거짓말 없습니다. 그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그 정말 맛있는 음식, 막 군침 도는 음식, 정말 화려한 장소에서 여러분 그 허무한 거 느껴본 적 있죠? 때때로 슬픔을 느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나 혼자 그거 먹어야 될 때, 나 혼자 이 멋들어진 장소를 막 누려야 할 때, 그거 구경해야 될 때, 얼마나 어떨 때는 슬플 때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막 슬플 때 있잖아요. 나 혼자 먹을 때, 우리 부모님 병상에 누워가지고 막 음식도 못 삼키고 계신데 나 혼자 진수성찬 앞에 있으면 그것이 즐겁습니까? 사람 그거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퍼요. 오히려 왜 나만 즐겨야 하는가? 아들내미 논산에 배웅해주고 나면 그날 저녁에 그 밥숟가락 넘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존재보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사실 우리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 내 존재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큼 나중에 허무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도 넓으면 뭐 넓을수록 좋다 하지요. 뭐 자꾸만 그걸 목적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진짜 좋은지. 나중에 깊은 이 허물을 맛보게 됩니다. 넓으면 뭐예요? 자기가 그 살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병원에 살아야 되는데.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작지만 뭐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 예배 드리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상 펴고 그 테이블 펴고 하면 얼마 좋습니까? 누가 그 작은 거 모릅니까?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 건물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목적이니까 건물이 작아도 기쁜 겁니다. 건물만 으리으리하고 그 텅 비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교회들 제법 있습니다. 그죠? 교인은 없고 막 멋들어진 건물만 있어가지고 관광객 입장료로 막 관리하는 교회들. 그 뭡니까 그게 진짜? 그게 진짜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 어제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관주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어제 설교를 들으라고 했는데 어제 설교가 녹음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 의도치 않게 거짓말 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핵심만 찝자면요, 바울의 선교 예정 역시 철저히 목적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었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 지키신다. 이 믿음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자꾸 바울이 처한 상황 바라보려고 하죠. 아이고 이거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네. 어떻게 하나. 배가 좌초됐네. 아이고 어떡하나. 말 그대로 구사일생 했습니다. 이 구사일생 해서 무쇠 나왔더니까 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야 저건 살인자. 저건 악행을 얼마나 일삼았으면 이런 풍랑을 겪고도 살아남게 되었는데 무태 나오고 독사한테 물려가고 죽게 됐을까. 그때 이 바울의 행동이 어때합니까? 그냥 뱀을 갖다가 툭 털어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하지요. 벌에 쏘여도 붙는데요. 조금도 붙지도 않았습니다. 섬 주민들이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신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조금도 요동하지 않지요. 신경도 안 쓴다 해야 맞을 겁니다. 뱀에 물렸다고 막 호들갑 들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똑같았지요. 호들갑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인내를 가졌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약속 믿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 로마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가 탄 배는 부서지겠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호들갑 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풍랑을 만난 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로마 가신다, 간다 했는데. 아니, 풍랑을 만난, 풍랑 만난 대로 뭐 어찌어찌 로마 가겠지.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로마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독사지만 물려도 괜찮겠지요. 그럼 무슨 붙어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그냥 뱀 툭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외 것이 마음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요동질 칠때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문제 생긴다든가, 뭐 직장에 일이 생긴다든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몸에 큰 병이 걸린다든가, 우리는 그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자칫하면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맨날 하나님하고 그 상황만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산신령이든 마귀든 상관없다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마치 명절날 조상신 모시듯이 제사상에 절하듯 기도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목적이 된 기도,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그 정도 기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마귀도 뭐 그 정도 병 낫고 하는 거 할 수 있지요. 뭐 얼마나 기민한데요. 얘가 말로는 하나님을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소원만 들어주면 내 딸 오겠네. 이런 생각 품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이 참으로 우리 삶을 이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상황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로마 간다고 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아무 필요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생에 이러한 일에 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약속해 주셨다면 내 삶에 뭐 잠시 풍망이 있고 뭐 내가 잠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뭐 몸이 좀 아플 때가 있고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나 그게 사용해 주신다 하셨는데 바울처럼 독사를 아무렇지 않게 툭 털어버리는 태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내가 속한 상황 그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 목적이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목적 지금 로마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이나 독사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에이 뭐 성경에서 그 언급도 별로 안 하죠. 그냥 툭 털어버리고 끝입니다. 아마 우리 만약에 성교가 갖고 막 누가 독사 한 명 물리면 막 호들갑 안 떨겠습니까? 아유 뭐 어쩌하노 뭐 지금 어떻게 하노 뭐 여기서 응급실을 불러야 되니 막 호들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뭐 좀 더 크게 목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시로 그 대학 많이 가죠.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데 대학이 목적인 아이들 수시 합격하고 나면 수능 공부 안 합니다. 별 필요 없는 거거든요. 큰 이변이 없으나 뭐 상관 없으니까 이미 목적 달성했으니 뭐 수능 그 한다 그 뭐 그 크게 신경 씁니까? 이뿐 아니라 목적이 얼마나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딱 그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 목적 알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다 깨끗하게 입고 왔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집에 그 TV 보면서 그 누워있는데 뭐 옷차림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아침에 딱 말쑥하게 입고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목적지 알잖아요. 아 저 사람 회사 가는구나. 그 옷차림만 봐도 우리 그 사람의 목적을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만 봐도 그 학생이 우리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길을 가도 반드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보면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는구나 싶습니다. 관광객들 한번 보세요. 뭐 두리번두리번 하지 않습니까? 두리번두리번. 거기가 목적지거든요. 목적지 없거든요. 뭐 그거 목적지니까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관광객이 안 사나 그냥 앞으로 가죠. 막 바삐 걸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삶의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귀신같이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사실 그런 눈치가 빠르진 않은데요. 어떤 사람 그 옷차림과 딱 그 머리 매무새만 딱 보고도요. 오늘 그 선보러 가나? 딱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처녀총각들은 그 잘 모르고 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교회 어르신들 딱 보면 알죠. 아 오늘 니 어디 그 선보러 가는 갑네 하면 오 어떻게 아셨어요 하는데 다 쓰여 있다 이라죠. 막 아 다 쓰여 있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눈치에 좀 없는 편이긴 해요. 간혹 정말 이거를 참 잘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팀장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아무게 자네 집사였어 이런 놀라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 팀장 자기도 집사라고. 아 나도 어디게 집사였어요. 막 서로 놀라고 있는 참 그 슬픈 현실이죠. 그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그 다른 목적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파티복 입고요. 장례식장 간다고 속일 수 없잖아요. 파티복을 입고 어디 그 속일 수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 우리 태도가 결정되거든요. 자세가 결정되거든요. 주일 예배 가면서 뭐 옷차림 자체도 우리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학교에 뭐 선생님 만나러 갈 때 그 목적이 있으면 그에 따른 또 우리 옷차림도 결정되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8시 기차 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요. 7시 50분 됐는데 그 기차역에 뭐 밥 먹는다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8시 기차 탄다는 사람은 7시 50분쯤 되면 마음이 급해서 막 발걸음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TV 앞에 그 나자빠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흐지부지하니까 뭐 마른 수험생인데 뭐 TV 앞에 나자빠져 있고 이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민사회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이 있으면 우리 삶이 목적에 맞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 디다케, 교육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성도의 교회, 교제, 디아코니아, 섬김, 사회봉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 쓰는 것 여기에 맞춰지고요. 우리가 돈 쓰는 것 여기에 맞춰집니다. 태도를 통해서 목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태도가 엉뚱하면 그 목적도 엉뚱한 데 있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서는 아, 나는 한국 안 가고 지금 어디 뭐 다른 데 간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자기는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목적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계속 엉뚱한 데 마음을 쓰는 것은요. 내 목적이 그 엉뚱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북한에 대한 사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저도 뭐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뭐 매일 뉴스를 본 정도가 아니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제가 봤습니다. 뭐 기도하려면 그거 알아야 되니까. CNN, 뭐 MBC, BBC, 가디언 뭐 이렇게 네 개를 주로 봤습니다. 영국 언론 제외하고요. 미국 언론 CNN과 MBC에서 이 헤드라인에서 그것도 탑뉴스 맨 첫째 헤드라인에서 단 하루도 이 북한이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 언론도 뭐 데스털필 하긴 했지요. 하루는 제 아내가 그 신문 일면에 한글이 크게 나왔다고 막 그 신문을 가져왔던데요. 보니 그 더 타임스던데 그 북한 사진이더라고요. 북한 사진 크게 일면에 크게 실어놓으니 막 한글이 막 쫙쫙쫙쫙 새겨져 있더라고요. 다 그 전쟁 관련한 용어들이죠. 섬멸하자 막 이런 한글들이었습니다. CNN과 MBC는 정말 매일 탑 헤드라인에 북한이 나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요 헤드라인에서 살짝 밑에 이 두 번째 뉴스로 밀려난 것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이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이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중재하면서 나섰던 것입니다. 스케일 다운 하라지 스케일 다운 해라. 중국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같이 미국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이 북한 뉴스를 단 한 단 밑으로 이 떨어뜨리게 만든 중국의 힘. 이것이 외교적인 중재의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기사 읽어봐도 한국 정부에 대한 기사 없었지요. 이미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일, 그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도 그렇고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는 중대한 시기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목적에 이끌려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반드시 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토록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한 번영을 이루게 해주셨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런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구하기 바랍니다. 남북의 통일에 이 땅의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한반도의 평화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역할 담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많은데 민족의 운명을 구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은 너무나 드문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이 기도하지만 제각각 자신의 앞날을 구하고 자기 가족의 평안을 구하면서도 이 민족을 위한 약속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집 떠나면 더 집 생각난다고. 우리가 더 사실 그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그 목적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의 일에 뭐 크든 작든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가는 도중 만난 풍랑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가게 될 것이거든요. 독사에게 물린 일 그냥 툭 털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 독사한테 물려도 낫게 될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큰 약속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은 신처럼 생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이들 보면 그 이상한 일이죠. 바울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끌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이끈 올리버 크롬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이끌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끈 의회파의 승리가 없었다면 전세계 개혁주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대소요리 문답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은 아직까지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적이 이끌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목적지가 바뀌면 우리가 타는 버스가 바뀌고요. 그 지하철 노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우리 집을 나서는 시간이 바뀌고 우리 옷차림이 바뀌잖아요. 목적에 따라 우리 말투가 변하고요. 우리의 표정도 변합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평강의 말씀이며 화해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한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하필 분단 국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남북한의 평화 가운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파멸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 바울이 대단해가지고 뱀을 뭐 툭툭 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약속을 믿는 한 어디서든 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 가운데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독사를 만나서 그 위험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 삶의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일 새로운 뉴스로 요동지를 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중심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세상 잠잠할 나위 없이에 요동지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에 따라 제각기 날마다 요동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적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늘 불안하고 허무함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이 풍파 많은 세상이 기댈 만한 듬직한 바위 같은 인생들이 되도록, 또한 그런 바위 같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